바울이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을 때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온 것은 바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하여서 문외한이었고 그의 무지는 바울을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재판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한 이 총독이 그를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넘겨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불리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베스도의 무지는 바울에게 이 불리한 것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또한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이 황제에게 보고해야 할지 그 보고할 거리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을 예방한 이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에게 그것을 호소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하였을 때에 바울은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인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종교적인 무지가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이 하게 된 이 증언은 재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고소할 때에 그것은 정식 재판으로서 바울의 죄를 따지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최대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그립바 왕에게 앞에 선 이 자리는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 베스도가 자신이 어떻게 황제에게 보고해야 될지 그 보고거리를 얻기 위하여서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아그립바 2세는 유대인의 문제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세 번이나 바울의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아그립바 왕 앞에서 전하는 이 내용이 가장 자유롭고 그리고 풍성한 자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간증함으로써 아그립바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베스도와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아그립바 왕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힘써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이 설교에 나타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아그립바 왕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립바 왕은 바울을 직접 신문할 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유대인의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가 바울에 대하여서 하는 말이 분명히 베스도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서 잘 변명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많은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그립바 왕이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간단하게 자신의 문제, 즉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러이 들어달라는 말은 자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아그립바가 자신의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에 이 벨릭스 앞에서는 벨릭스나 이 베스도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다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그립바가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설득하기 위하여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은 즉시로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이기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는 너무나 강력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 그 이전에도 이 이스라엘은 주변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아니면은 셀루코스 왕조나 톨레미 왕조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며 거기에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라에는 너무나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날 때에 자신들은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솔로몬과 다윗 때에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의 때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즉시로 우리들은 바울이 이 말을 이야기해서는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과 지금 이 베스도 앞에서 갇힌 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달라진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을 때에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언제 올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신 이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때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한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속히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엇을 약속하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스가랴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그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기도 가운데는 이 소망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은 세례 요한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소망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3절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확하게 그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아들 이 세례 요한의 그 날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그 소망, 그들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소원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일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권,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다시 회복할 뿐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였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바울도 한때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형벌을 주고 죽이고 그와 같은 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은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번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자기 마음의 만족,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과 바울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만큼이나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욕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스라엘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그가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를 애써 외면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전통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무죄하지만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위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울 앞에 서 있는 이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하여 자신이 이단적인 분파를 쫓는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참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소망은 잘못된 것이고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바였고 그것은 메시아의 증거였고 이스라엘의 이 바라는 소망의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행한 그 악행과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의 실상을 구약의 예언들과 비교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써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서 정죄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도 한때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그리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헛된 자기 확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가 유대인의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외국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맹목적인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확신한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종교적 확신범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교회의 깊은 상처를 줄 만큼 가혹하고 끈질긴 그와 같은 박해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길이었다고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부활을 믿는 자였는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자신의 지식과 확신은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를 미혹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그는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습이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열정,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분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신이 횡황해졌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나 소를 부리고 있는 그 농부가 그 뒤에 따라가면서 회초리로 그 말이나 소를 조종할 때에 이 못된 말이나 소가 그 자기를 때리는 것, 그것이 싫다고 뒷발질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냐. 그 소가 뒷발질을 한다고 자기를 부리는 농부를 떼어놓을 수도 없고 굴레를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나 소는 콧뚜레가 있고 그 재갈이 먹여져 있기 때문에 농부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엉덩이에 이 가시로 얻어맞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이 부리는 소나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싫다고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이나 소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온 것인데 마치 그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굴복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완고한 불신앙을 포기하고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지와 불신앙이 꺾이고 주님의 계시 앞에서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어설픈 바리새인이나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율법을 따라서 종교적 확신에 이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아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자기 앞에 선 것을 그가 경험하였을 때에 그의 완고한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비로소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지와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이해한 자로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복음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영적인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둠과 무지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이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이제는 그가 사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둠 가운데 묶어두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어리석은 무리 가운데 속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알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가 생각해낸 가르침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알려주신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수고가 다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런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이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그날에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분을 믿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 안에 있습니까?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부활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힘써 전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새 소망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성취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람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모든 잘못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과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온 세상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를 믿을 때 그와 함께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서 장차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